저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지한 대로 창세기 강해 책이 다 편집이 다 끝나서 오늘 인쇄소로 이제 넘겼고, 또 여러분 중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PDF 파일로 이걸 보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keepbible.com 성경지킴이 거기로 가셔서 문서 자료에 가시면은 635쪽 이 책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오래전에 이제 이미 한번 했고, 또 이번에 600쪽이 넘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추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좀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한 것들 아니면 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3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온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에서 유로 그 전에 없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부활과 휴거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창조라고 하는 것,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믿는 사람만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이름의 그 뜻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뭐고, 창세기의 특징, 또 창세기의 개요, 또 신약성경의 여러 책들과 창세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창세기 11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킹제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66권 그 성경의 책들 가서 보시면 맨 앞에 책들의 요약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창세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자, 뭐 기록식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내용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핵심장,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핵심 구절의 말씀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먼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이 세상 우주공간의 모든 것은 다 기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보여주는 책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예물을 통해 잠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또 여자의 씨 메시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노아의 대홍수, 또 민족들이 이제 발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성품, 그다음 하나님의 모든 본성,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됐을 때,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되돌리시고자 하는지,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구체적인 계획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또 만물이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들은 신약성경에 27권 책이 있는데 17권 책에 창세기가 다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핵심장은 물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자, 이 한 구절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론을 타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분이 있고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형성된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창조자와 그 다음에 창조물이 동일하지 않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또 불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이와 같은 범신론이 이 한 구절에 의해서 이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이 존재한다, 뭐 삼신론이다, 이런 건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간만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가서 보니까 창조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돌덩어리든 뭐 흙이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진화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아메바에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 같은 것도 이 한 구절에 의해서 타파가 된다. 우리가 이게 창세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고리타분한 그런 그 책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창세기가 우리 믿음의 핵심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한절 한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창세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산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 멀리 있는 그 산, 이거를 바라보듯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구조, 흐름, 이런 거 여러분, 산이 바로 내 앞에 있으면 보이질 않잖아요. 멀리 이렇게 놓고 봐야 이게 뭐 봉우리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계략적으로 창세기의 전반적인 윤곽, 핵심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인쇄 들어갔다고 하는 창세기 강의 책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 주말에는 그 책이 나올 테니까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습도 하시고 좀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이 목사의 설명하는 것도 한번 듣고 그러시면은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한 절이 뭘 이야기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째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책을 우리가 펜타는 다섯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펜타튜크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지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18세기, 19세기에 독일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문서가설, JEDP, 문서가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억측 주장을 이제 제시하면서 모세 오경의 저자가 실제로 모세가 아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신명기 31장 9절,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5장 46절, 또 요한복음 7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이상한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기록 시비는 시기는 대략 주전 1450년경으로 이제 본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어셔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대 가서 보시면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이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역추적해서 쭉 돌아가 보니까 창세기가 이제 이루어진 그 시대가 BC 4004년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 이 모세 오경은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 1500년쯤 지나서 모세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창세기 이 모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2500년쯤 지나서 20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에게서 한 500년쯤 지나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쯤 창세기의 이 창조가 시작된 이후로 한 2500년쯤 지난 이런 시점에 창세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고조선이 뭐 단군신화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주전 2333년에 이렇게 건국이 됐다 이러는데 이때부터 1600년 이상 앞선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 실제 역사를 다루는 그런 책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의 대주교 또 연대기 학자인 어셔라고 한 사람이 1881년에서 1656년까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그런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살면서 대주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분이 구약 연대기라고 하는 이런 그 연대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창세기 맨 끝에 가면 야곱이 이집트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죽는 대목까지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창세기가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2300년에 이런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창세기 이 책 안에 50장 안에 한 2300년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의 수신자는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책은 오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수책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음하고 이제 타락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그 다음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은 사람을 이렇게 뭐 유치장에 구속한다 그런 의미의 구속이 아니고 리딤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다시 되사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인간을 이렇게 회복하시려고 한 이런 계획,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리뎀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속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그 여자의 씨가 오기까지 혈통을 이어가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아 계보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원래 이름은 기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이제 시작을 말하는데, 창세기는 사람과 우주를 비롯한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 그러니까 기원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오리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린다. 제가 끝부분에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하고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불렀어요. 베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그 처음에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이제 직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in the beginning을 그 처음 안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오역입니다, 여러분. 오역이에요. 그 처음에가 맞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은 처음에. 그 처음에란 뜻으로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서 이제 베레시트라고 한 이런 단어, 이걸 가지고 처음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영어로는 제니시스로 돼 있어요. 제니시스.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차 이름이 제네시스인데, 그 제네시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나와서 라틴어를 걸쳐서, 그래서 영어에 이제 정착된 그런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뜻이 기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 제네시스가 차들의 기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에서는 책 제목을 제네시스, 기원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뭐라고 썼냐면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한영대어 갖고 계시든지 뭐 스타디 갖고 계시든지 아마 큰 글자도 마찬가지고 맨 앞에 가서 보시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그 사람들이 토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토라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한 그런 기록이고 유대인들의 정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이 토라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세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을 토라라고 얘기한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구약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대언서라고 불리는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언서는 전기 대언서와 그 다음에 후기 대언서가 있는데 전기 대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언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기 대언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명의 소대언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여기 글을 느비임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분으로 이거를 대언서라고 이제 부르고 세 번째 부분은 거룩한 문서, 성문서라고 부르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케투빔은 세 종류로 이제 나뉘는데 진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시편, 잠언, 욥기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특별한 때 낭송을 하는 다섯 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 부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지금은 나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책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있고 느비임이 있고 케투빔이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T자를 빼고 그 다음에 대언서 거기에 느비임의 N자를 빼고 그 다음에 성문서의 케투빔의 K자를 빼면 TNK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모음을 이제 붙여서 히브리 성경은 거기에다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T, 그 다음에 NK의 모음을 붙여서 타나크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4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해서 이 거룩한 문서를 시편으로 이렇게 대표로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히브리 성경을 39개로 지금 나누어서 우린 지금 맨 마지막이 뭐로 돼 있어요? 말라기로 돼 있잖아요. 말라기로 돼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기 하 맨 마지막 거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서 여기 구약 성경의 배열하고 구약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배열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의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팔려나가서 지금 노예시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노예를 돈을 주고 뭔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되거든요. 이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죄에 빠져서 노예, 마귀에게 노예 상태로 이제 가 있는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구속의 계획.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기록의 목적은 우주와 생명, 인간의 기원과 목적,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결혼제도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지금 국가, 정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인간 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다음에 지금 온 세상이 여러 민족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그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 모든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씨가 오는 그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열두 족장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있는 저 땅에 나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으뜸가는 그런 거 민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런 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표와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표와 그림자가 많아요. 신약 성경은 실체고, 그래서 여기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예표와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특징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룬다.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기원.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기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이 없는 그 하나님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이 형성이 되고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됐는지, 또 마귀가 처음 인간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 헌물, 또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지금부터 한 45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한 1000년쯤 지나서 노아가 생기고 노아의 생애 600세에 홍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00년, 4500년 전쯤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또 그 이후에 몇백 년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온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뭐 인더스 문명, 갠지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뭐 황하 문명,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유프라테스, 이런 그 문명. 이게 다 바벨탑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출처가 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죽는지, 또 인간이 왜 타락하는지, 여러분 인간이 죽는 거, 왜 죽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은 이 우주공간에 창세기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 죽는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가. 그러니까 또 모두 가르쳐 주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 수 있는 길도 성경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일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죄, 죽음, 심판,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큰 구속의 그 흐름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신약성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예표로 나타난 그런 그 구원자로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방점을 찍고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 세상이 신음 가운데 있어요. 요새 여러분 날씨 뉴스 들으시죠? 지금 유럽에 지금 다뉴브 강이나 다 말라서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이렇게 구동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밤에 전기를 제대로 켜지 못한다. 아, 지금 이런 정도의 그런 소식이 들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이런 그 열기 속에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온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 신음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 1533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장은 1장하고 12장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고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신약성경 17권 가운데 60번 이상 창세기가 인용이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세기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을 한다.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 이걸 가서 보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몇 번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개는 개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이런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다른 창조물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이다.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의 기원뿐만 아니라 사람의 타락과 회복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책입니다. 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신 기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기관을, 네 가지 중요한 기관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란 기관이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정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셨어요. Human Government라고 하는 그런 기관.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그대로 두면 그러면 온 세상이 폭력으로 물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 치리 권한을 주셔서 인간 정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기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게 세 번째 기관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기관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신약시대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런 신약시대의 의미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 이 네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세 가지가 다 창세기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이런 모든 분들이 결국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하냐,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학으로 잘못된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첫 사람 아담과 이브가 있고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주시고 그 이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옮겨지는 이런 일.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물론 노아의 대홍수 여기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 969세 그 다음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아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 8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간 그 민족들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여정이었던 하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12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셉과 유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 큰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다. 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라헬, 그 다음에 레아라고 하는 두 여인과 또 두 명의 여종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말 사람들의 각가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좋지 않은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 롯이 소돔성에서 이제 도피했지만 자기의 큰딸과 작은딸과 함께 동침하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극도로 괴롭히는 이런 민족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이렇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인간의 그 실수하는 모든 거 그다음 죄 가운데 행하는 모든 거를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 창세기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둘째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한 500년 지나서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 이후에 한 500년 지나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유대인들도 쭉 이렇게 좁혀지고 그게 더 좁혀져서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천년왕국의 그런 언약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과 그 다음에 유다 집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 언약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본격적으로 다 이행이 되고, 지금 신약시대의 일부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열쇠인데, 이 언약들이 모두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그게 좁혀져 갖고 다윗으로 이렇게 꼬리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결국은 새 언약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17권의 책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책 네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이제 첫 번째 책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창세기고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다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은 처음을 알고 끝을 알아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처음을 알고 일단 끝을 알아야.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책이 그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그래야 인간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첫 번째 반역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반역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또 한 번 곡과 마곡에 이와 같은 그 반역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죄의 종식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저주의 선포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완전한 제거, 완전히 다 저주가 제거돼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이제 보여주거든요. 창세기는 죽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죽음의 종식을 기록한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 강해도 제가 아마 2023년인가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부지런히 이제 활동을 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불호수에 영원 무궁토록 던져지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구속받은 자들이 생명나무 거기에 나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처음과 끝 이렇게 대조 대비 이렇게 비교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가 또 어디에서 많이 인용이 되냐? 로마서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조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유대인 포함해서 이방인 모든 사람의 영적인 조상도 된다. 로마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이며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첫사람 아담이 등장을 하고, 로마서에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의미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6장은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분명하게 비교해서 이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 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 영어로는 동일한 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처음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의 처음은 이거는 모든 것이 창조되는 그 처음을 이야기하고, 창세기의 처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의 처음은 영원전의 처음, 영원전, 이건 사람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 영원을 표현할 때 그때 거기에 처음이라고 한 그런 말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창세기 말씀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오직 의롭게 되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믿음밖에 없다, 이거를 갈라디아서가 창세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개요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문이자 열쇠와 같은 그런 책이다.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도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아니고 그 열쇠가 창세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주의 창조, 에덴 동산, 사람의 타락, 가인과 아벨 사건, 그 다음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1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장부터 11장은 절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매 구절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장들에 대한 특별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날 때 그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유다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빠졌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하는 이런 그 일을 할 때 결국은 그 요셉이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한 50번 이상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근데 읽을 때마다 그 대목에 가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야,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걸 구성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걸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런 계획, 이런 것이 너무나 진하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세대들은 이러하다 이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다, 이 세대들은 이러하다는 그런 말이 창세기에 총 몇 번 나오냐, 10번 나옵니다. 10번.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말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말은 세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노아의 세대들, 땅의 생성물들, 이렇게 되면서 세대, 야곱의 세대, 세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곳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출생이 된 거를 이야기하는 말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톨레도트가 열 번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 그런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땅에서 무엇이 나왔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을 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톨레도트, 노아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야곱의 톨레도트, 톨레도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래서 톨레도트란 단어를 열 번을 사용해서 열 번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창세기는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원이나 시작을 뜻하는 그리스 말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전개되고 발전되어가는 이런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제네시스, 창세기,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진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특히 사람과 죄와 죽음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왜 죽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또 그걸 하려면 메시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계보,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그 책이 다음 주말에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이 잘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실 줄로 제가 믿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